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이 본문은 늘 우리가 성탄절에만 주로 보았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누구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가지고 성극, 연극 한 번씩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멀리서 여행 와서 베들레헴에 다다른 피곤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 방이 없어요 라고 쌀쌀맞게 구는 여관 주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빈 마구간, 그 속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어놓은 그런 그림들, 여러분들 다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고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라고 여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기록이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왜 이렇게 80절이나 할애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뤄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하고 2장에 와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라는 기사를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가장 간단한 구조는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는 사람이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은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리듬을 맞춰서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약속과 성취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구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예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역사, 성경 전체의 역사와 우리가 처한 지금의 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된 성경의 큰 이야기 흐름 속에는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살펴보아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을 딱 펼치면 다짜고짜 느닷없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 그분께서 하신 일이 소개가 되고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여기 나와 있는 그분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경험해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직장은 어디고 연봉은 얼마고 고향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이런 설명들을 다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어떤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풍성한 앎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 하거나 어떤 길을 함께 가거나 해서 그와 보낸 오랜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 꺼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저한테 누가 또 여기 윤철규 목사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알지 라고 대답할 거지만 윤 목사님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되게 난감할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그렇지만 분명하게 저는 알고 있죠. 윤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경험한 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서 대부분 알고 있게 됐죠. 물론 더 깊이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아직 있겠습니다만 더 정확히 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사모님에게 물어보면 되죠. 다음이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일로 성경이 전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분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가 아주 옛날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일관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해한 역사라는 개념입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간의 사건들이 바로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로마 시대의 황제를 소개하고 그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실제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받아서 수행했던 총독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역사가들의 사건 설명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경의 기록자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를 닮았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기록의 형식에 가장 충실한 복음서 기록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속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과 동일선상에 그를 놓는다면 누가가 아마 삐질 것입니다. 나를 거기에 놓으면 안 돼. 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누가 자신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 공간 속에서 펼쳐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누가 다스렸고 그때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복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할 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 복음서를 받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던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아주 깊은 관심을 표하는 그 사람이 그 들은 바가 믿을 만한 것이구나, 확실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역사가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추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는 로마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고급 관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그 다음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라고 어떤 배경 지식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 가이사 아구스도를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진 그 아구스도 아시죠? 그 사람 알지. 당신 시리아에서 총독을 지냈던 구레니우스라는 사람 아시죠? 알지. 그 사람 시대의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평화를 가져왔던 시기였다를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로마의 황제가 내린 영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곧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매우 극명한 대조가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이 1장에서 80절이라는 긴 절을 할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곧 태어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80절에 걸쳐서 했고 드디어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누가가 보기에 가장 그 중요한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배경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한 번에 알만한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원로원에서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준 사람이었겠어?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그러나 그 사람은 배경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져 있습니다. 세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단지 배경으로 쓰고 그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변방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소도시, 도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촌락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사관에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이 거하는 처소에서 짐승의 염물통에 몸을 누이고 있는 그 연약한 아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기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좋은 소식이 선포되려면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네 인생이 순식간에 바뀔 거야. 네 인생이 뒤집어질 거야. 누군가가 네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린 누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박근혜인가? 오바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인가? 나를 삼성에 입사시켜 주려나? 이 말씀에 고개를 번쩍 드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음과 그 구원,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 되는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 어느 한 지점에 누추한 짐승이 거하는 곳에 몸을 누이고 있는 한 아기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가 어떤 분이냐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인데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야진 그 복음은 로마 지역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임명되셨다, 즉위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다,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한 삶을 허락해 줄 것이다, 팍스 로마나를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복음이 가이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표현들은 다 로마의 황제에 관한 표현이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이런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하고 기대를 갖고 그분이 누군데요? 라는 물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눕혀져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그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가 아니라 다윗의 동네, 로마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는 그 구주라는 표현이 동원되는, 오직 황제만이 주로 여겨지던 로마에서 한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가 진정한 주고 그가 진정한 구주고 그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목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로마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과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피지배국의 가장 그 변방에 속한 한 고을의 여관도 아닌 마국간의 구유에 눕혀있는 예수를,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아기가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역사, 그냥 소문자로 쓰여진 히스토리가 아니라 대문자 히스토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온 목자들, 이 사람들이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목도하게 되고 그 지점에 참여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그 소위 역사라고 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물들은 다 어떤 그 인류 역사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이거나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세종대왕이라든가, 얼마 안 있으면 한글날이 돌아오는데 우리에게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뭐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놓았습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그 사이사이에 변화를 이끌어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 조건의 변화였을 뿐이지 인간 본성의 변화가 아니었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때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인류의 역사일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진정한 역사 속에서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별것 아닌 존재들로 만들고, 세상은 아무 관심을 가지고, 세상 역사는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펼쳐지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일깨우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역사, 진정한 의미의 역사의 진보, 전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끌어낸 당사자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 가장 영광된 존재는 누구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죠. 세상 사람들은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으시어 1. 가이사 아구스도 2.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 3. 목자 4. 아기 하면 누구를 뽑을까요? 1번, 2번, 3번, 4번의 순으로 아니면 4번, 3번의 순으로 아무튼 예수와 목자들은 하위권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초점을 무력한 엄마의 돌봄과 케어를 필요로 하는 돌봄과 케어 같은 말인데 엄마의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매우 의존적인 그 아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아기를 보러 온 목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에 목격자로 참여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나 시리아 총독 구레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일 뿐이죠. 이 중요한 사건을 목도하고 그 사건에 참여하고 돌아간 사람들, 목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목자를 할 수 없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던 인물이야. 난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유다 지역의 총독쯤은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유다의 총독이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동이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품에 안았던 그 구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룩하게 모셔져서 어디 성 베드로 성당에 한 귀퉁이에서 금판에 이렇게 올려져서 잘 장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구유로 쓰이다가 버려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건에 참여했지만 이 땅 위에 아까 찬양했던 대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었고 그 본체를 모시고 품어주었던 구유였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여전히 구유는 구유, 여전히 목자는 목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 역사적 전환점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학 졸업반, 자소서를 쓰다가 밤을 새서 조장 모임을 늦게 와서 목사님께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야만 하는 그 어떤 사람, 목사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꿈을 쫓아 계속 가야 되는 걸까요? 라고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야 하는 그 사람,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라고 까이고 아무것도 아닌 너 같은 건 하나 나가도 우리가 대체할 사람들 얼마든지 널려 있어 라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어떤 회사 말단 직원,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의 아침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아이의 부모,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존귀함과 영광이 확인되지 않아도 그들의 내면에는 내가 오늘 본 것을 너희들이 알까? 내가 오늘 본 것에 대한 영광을 너희들이 알까?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보기 이전과 예수를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분명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셨던 구유였기 때문에, 구유의 인격이 있다면 그 구유는 평생 자랑했겠죠. 평생 감사하겠죠. 비록 그 아기 예수가 떠나고 내 몸속에 짐승의 여물들이 채워지는 그 평소와 다름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알아? 난 예수를 품에 안았던 그 구유였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어. 나를 주를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주의 일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보다도 이건이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영광되고 가장 위대한 진정한 의미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진정하게 영광을 목도한 자들, 그러나 세상은 못 알아보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기 이전의 너희와 그것을 안 이후의 너희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보시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교회, 모든 권세보다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연봉 얼마짜리 말단 사원일 것이고 취직도 못한 취준생일 것이고 살림살이의 허덕이는 어떤 아이의 부모일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일컫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우리는 충만한 자다, 복된 자다, 영광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불러일으킨 변화, 그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르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내일도 오늘도 어제와 똑같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취업도 잘 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자식도 잘 키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상의 충만함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충만함의 손길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문화권에 있는 그 누구도 그곳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그 아기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으며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거기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이야기에 함께 참여한 자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세상의 비아냥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대함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